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3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하나뿐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규탄이 만장일치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영내와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사 태세를 갖춤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성은 이날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단계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3자 간 방위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전례 없이 위협하고 임박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위협 수준에 대해 다른 대응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일 3자 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강한 외교력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22일 치러진 중형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뒤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돼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북한과 중국 등 일부 위협 요인을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본 내부 언론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23일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사전 예고 없이 이라크에 도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회담합니다.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어느 나라도 자국의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이란 역시 사우디의 영향에 따른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은 앞서 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총리 격인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새 남아시아 전략은 아프간 정부와 우방국들이 협력해 아프간의 평화를 이루고 이를 방해하는 테러분자들을 소탕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했습니다.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미 같은 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모든 당사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중부 카리아티안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민간인 시신 최소 67구가 발견됐다고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23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학살이라며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2일 확인되기 시작했으며 처형된 시신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리아틴 지역은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IS로부터 탈환한 지역이며 처형은 정부군에게 빼앗기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어떤 것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괌 미사일 방어망을 절대 뚫지 못할 것이라고 괌 군사 안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와 평안남도 아침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첫 소식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어떤 것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두고 보자며 우리는 믿지 못할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고 대북 유류 공급을 대폭 감축하는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독자적 대비책 역시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미국이 얼마나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태세를 갖출 필요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3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미국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가 전달해온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하나뿐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규탄이 만장일치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영내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사태세를 갖춤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단계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3자 간 방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전례 없이 위험하고 임박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위협 수준에 대해 다른 대응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일 3자 간 안보 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굴착 작업 모습이 포착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건물로 보이는 건축물 여러 개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구글 얼스를 통해 지난 2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장소에는 길이 약 30m의 건물 두 동이 최소 1층 높이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또 이들 건물 사이에는 또 다른 건물의 기초로 보이는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이 6개에서 7개의 방을 이룬 형태로 들어서 있으며 발사장 방향 약 50m 지점에도 이들 건물보다 작은 구조물이 건설돼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세워진 공사 현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서쪽으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는 미사일 조립 건물이 있고 200여 미터 지점엔 위장막으로 가려진 발사대가 서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5월 나무와 풀로 덮여 있던 이곳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니칸센 객원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발사장에 바로 인접해 건물이 세워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is thing looks more like an office building or a lab or something that requires multiple.
건물 내부에 벽이 세워지는 것으로 미뤄볼 때 미사일 조립시설이라기보단 사무용 혹은 실험실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발사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한센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 과정에서 폭발할 경우 주변 사람이나 건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관측용 건물을 짓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볼 때도 최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지 앞으로 몇 개월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월 박사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여전히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you know, the fact that they're upgrading their facility in preparation for future launches.
맥도월 박사는 북한이 발사장 내 시설을 개선하고 미래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흥미롭지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지난 2012년 사거리 1만 킬로미터의 은하 3호를 발사했으며 지난해 2월에도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쏘아올렸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괌 타격 위협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는 괌의 미사일 방어망을 절대 뚫지 못할 것이라고 괌 군사안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조지 차퍼로 괌 국토안보 고문은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괌은 정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김정은은 처참히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차포로 고문님,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The possibility for a missile getting through the layer of defense.
북한 미사일이 괌에 배치된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은 0.0001%에 불과합니다. 미사일보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미사일 공격보다 오히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은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So what happens is the estimate is about 18 minutes from the rocket ignition.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괌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총 18분으로 추산됩니다. 우선 첫 1분 동안 우리는 먼저 미사일이 괌에 대한 실제 위협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괌 인근 태평양에 배치된 이지스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다층 방어체계를 모두 가동시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이런 시간을 모두 고려하면 괌 주민들이 대피하기까지 대략 14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괌에 도달할 능력은 갖췄다고 평가하십니까?
Well, I don't think they're able to reach the mainland yet.
북한 미사일이 본토에 닿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괌에 도달할 능력은 갖췄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목표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과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공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 로켓의 물리학적 측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북한 로켓은 목표 지점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로켓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률은 신뢰할 만한 수준입니까?
Very reliable. Very, very reliable.
상당히 신뢰할 만합니다. 사드만 해도 미사일을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 괌을 위협한 이후에 괌 인근 군사 동향에 변화가 다소 있었습니까?
Yeah, you know, there's routinely there's bombers routinely flying.
그렇습니다. 폭격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 부근으로 출격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동맹 군대도 인근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괌은 앤더슨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는 곳이라 미 군사 자원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괌의 위협이 지속되면서 연방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겠군요.
I'm in touch with the local military here.
현지 군 당국은 물론이고 연방 국토안보부와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괌에 배치된 사드를 포함한 다양한 다층 방어 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정은이 감히 이를 뚫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괌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This is not anything new. You know, North Korea has been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최근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사실 그 당시 가장 우려가 컸죠. 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미사일이 추가 배치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지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북한이 괌을 따로 지칭해 특정 날짜에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북한의 괌 위협에 대처해 괌 국토안보 민방위 본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My office and PIO have done several dozen outreaches to educate.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지했습니다. 주민과 당국 관계자, 학교 관계자, 호텔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북한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감지하고 방어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대부분의 공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국가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괌의 방어망을 뚫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괌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하게 되나요?
Our buildings are concrete. They just go in their house. Whatever building, concrete building and shelter there.
주민들은 집이나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로 대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따로 마련한 대피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이곳 건물들은 미사일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괌 건물의 95% 이상이 콘크리트 소재고 시간당 200마일의 강풍에 견딥니다. 미사일 공격 시에도 안전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괌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The difference between Kim Jong-un and that terrorist is that terrorist is willing to die for his cause.
김정은과 테러리스트와의 차이는 테러리스트들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렇지 않고요. 그는 계속 집권하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이 괌이나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방어에 나서고 미국 동맹국들이 대응하기 시작하면 김정은은 처참하게 당하게 될 겁니다. 그는 공격해도 승리하지 못하고 미국의 보복에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격한다면 김정은은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괌 국토안보 민방위 본부 조지 차포르 고문으로부터 북한의 괌 공격 가능성과 현지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는 하와이에서 북한의 실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공청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실무 대책반 신설 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당국자와 주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하와이 주 상원 공공안전정부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클라렌스 니시하라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현지 주의회의 우려 사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I wouldn't call it the top agenda, but they are legislators concerned about it.
Right now, 최우선 현안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고 현재 개별 의원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004년 처음 당선된 4선의 니시하라 의원은 19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와이 상원 공공안전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인 호놀룰루에서 다음 달 1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핵 공격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my understanding that some of the other legislators are scheduling these hearings to
그러면서 다른 여러 의원들도 비상관리청 당국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9일에도 하와이 비상관리청 EMA 당국자들을 초청해 주의회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과 대처 요령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같은 설명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앞서 진 워드 하와이 주 하원 의원도 지난주 BOA에 다음 달 9일 지역구인 카이에서 공청회를 열어 현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경찰청 당국자를 초대해 핵 공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니시하라 의원은 실제 북핵 공격을 상정한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do all our efforts to help get the information out to the public, not to scare the public.
비상 대책을 담당하는 부처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오히려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시하라 의원은 아직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실무위원회가 의회에 구성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t's maybe a discussion we could have in the coming session about whether or not we have legislators.
다만 내년 1월 새 회기가 열리면 이 부분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 개 내지 두 개의 실무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니시하라 의원은 현재로선 일반 대중과 함께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40년 넘게 쌓인 빚을 갚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채무 이행을 계속 요구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위스와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수십 년 된 북한 부채의 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에 매년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의 카리나 캠프 공보관은 20일 VOA에 북한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년 두 차례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지만 대개 답변을 듣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겠다는 게 EKN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프 공보관은 북한의 채무가 2016년 12월 현재 27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3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대북 수출 대금 6억 스웨덴 크로나, 즉 7,340만 달러를 받지 못했으며 이후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부채는 1974년 스웨덴으로부터 볼보 자동차 1,000대를 다른 제품과 함께 수입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의 201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이 16개 국가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60억 2천만 크로나, 미화 7억 3,653만 달러 가운데 북한이 진 빚이 45%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스웨덴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쿠바로 18억 5,800만 크로나, 미화 2억 2,634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북한과 쿠바의 부채를 합하면 전체의 76%를 차지합니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채무국 가운데 채무 이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자가 쌓였지만 사실상 어떤 부채 상환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09년 25억 8천만 크로나, 미화 3억 1,565만 달러였던 북한의 빚은 이자로 인해 7년 사이에 1억 5천만 크로나, 미화 1,840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스위스 역시 북한으로부터 2억 5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2억 875만 달러의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벨 헤르코머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북한과 채무 조정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채무 변제를 유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처럼 북한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줄여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해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핀란드도 북한 부채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핀란드 수출신용기관 관계자는 VOA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만기일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받을 돈 가운데 채무 불이행 처리된 금액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돌려받아야 할 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핀란드 국영방송 윌레는 북한이 1970년 당시 핀란드로부터 진 빚이 3천만 유로, 미화 3,500만 달러 상당이라고 지난 4월 보도했습니다. 국가 채무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데인 롤랜드 캐나다 칼튼 대학교 교수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나라가 돈을 빌리고 싶으면 부채를 갚아나가거나 과거 부채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북한은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he short answer is not much. International debt, we typically think of as having two potential enforcement mechanisms. The first
북한은 국제사회나 자본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걸 개의치 않기 때문에 북한을 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채무 불이행 국가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처럼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는 이 방법 역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ot much, not much. It can call them, but the other country could ignore them and it's on default. But for a case of North Korea, really doesn't matter.
개발도상국 부채 관련 전문가인 하미드 장겐의 미국 와이드너 대학교 경제학 교수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통화제도에 속해 있지 않아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칼튼 대학교 롤랜드 교수는 스위스와 북한이 2011년 채무 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could see given the relatively few channels for international finance that North Korea has access to, I could see them doing a deal with Switzerland and say okay, we'll pay back a portion.
별다른 국제 금융 창구를 갖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스위스의 채무 일부를 상환하고 스위스는 그 대가로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북한 계좌를 압류하지 않는 식의 합의를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스 수출신용기관의 201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북한은 이 기관에 1억 7,9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억 8,228만 달러의 빚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스위스 수출신용기관과 북한의 채무조정 협의가 이뤄진 2011년 금액을 표시하는 난에는 기존 부채의 10분의 1 수준인 1,79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821만 달러가 기재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모든 핵 활동에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4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거듭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지역과 세계 평화 안보에 전례 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단호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준수하고 북핵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 금지조약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5 등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전례 없고 중대하며 즉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오는 26일에서 다음 달 2일 사이에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위원회는 이 밖에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과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 등 다른 두 건의 결의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 해군 제5 항모강습단이 지난 21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한반도 안정과 한국 방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언제든 싸울 상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김영권 특파원이 로널드 레이건호를 직접 방문해 항모강습단의 부산 입항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And we want to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 welcome the USS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주한 미 해군 사령부와 한국 해군 작전 사령부가 있는 부산 해군 기지에 거대한 항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만 333m, 무게 10만여 톤, 규모가 일반 축구장의 3배 크기로 7만 명 수용이 가능한 북한 김일성 경기장보다 훨씬 넓습니다. 항모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옆에 정박 중인 한국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작은 어선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16일 동안 닷새 동안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한 미 해군 제항모강습단이 21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2015년과 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항모 강습단의 입항은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입항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외에도 길이 155m, 배수량 9,300톤급 취입 구축함과 길이 154m의 6,900톤급 스테덤 구축함이 함께 입항했습니다. 제5 항모 강습단장인 마크 달튼 해군 준장은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부산에 입항한 건 동맹인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visit by the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sailors to Busan illustrate the ironclad commitment.
브래드 쿠퍼 주한 미 해군 사령관도 제5 항모 강습단이 한반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건 한반도 안정과 북한 정권의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이 언제든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uccessful ROC and US combined naval exercise last week was an example of our efforts to maintain stability and effectively.
두 지휘관은 또 미한 해상연합훈련이 북한을 핵 선제 타격하려는 연습이란 북한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 두 동맹은 지난 60년 이상 한국 방어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방어적 훈련을 해왔다며 북한 측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길 원하느냐는 VOA 질문에 미한 동맹은 굉장히 강력하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라며 거듭 두 나라 군대의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extraordinarily strong. In fact, it is arguably one of the most strong alliances in modern history.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장인 최성목 제독도 같은 질문에 직접적인 대북 경고 대신 한미 동맹의 수호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한미 해군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미군은 취재진에게 대형 송조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 항모 내부 그리고 갑판의 주요 무기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항모 갑판으로 올라가는 개방형 엘리베이터는 웬만한 테니스장 크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컸고 갑판 위엔 다양한 함재기들이 취재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이라크전에서 맹활약했던 F-18 슈퍼 호넷 전투기들, 대당 가격이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해상 조기 경보기 E-2 호크아이, 항모 안엔 시속 270km로 빠르게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MH-60 시호크 헬기도 보였습니다. 로널 레이건호의 공보실장인 데이비드 레비 소령은 이곳에 5,000명의 승조원, 70여 대의 함재기들이 있다며 항모를 떠다니는 도시에 비유했습니다.
5,000 crew members, about 70 aircraft on board. It's pretty much a floating city.
항모 안엔 비용원과 방송국이 있고 하루 18,000끼의 식사를 준비하며 최대 4만 잔의 커피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비 소령은 제5 항모 강습단 승조원들이 부산시와 농구, 축구 등 스포츠, 문화 교류,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3년 취역한 로널 레이건 호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으로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나라 해군은 닷새 동안 함정 40여 척을 동원해 해상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또 지난 13일엔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시간호가 입항했고 지난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엔 전략폭격기 B-1B가 비행하고 F-22,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여러 미 핵심 전력 자산들이 전시됐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는 움직임보다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과시해 북한 정권에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억지력 과시로 이런 움직임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퍼 사령관 등 미 지휘관들은 항모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칠 때까지 한반도 인근에 머물 것이란 일부 보도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향후 작전 일정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며칠 동안 부산에 머물 것이라고만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As you know, we do not discuss the future schedule of our forces. But for the next few days, this strike group will enjoy a wonderful visit to Busan.
미군 지휘관들은 미 항공모함 로널 레이건 호가 한국 해군이 함께 연합훈련을 하고 또 한국에 입항한 것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상시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공모함 로널 레이건 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호주와 슬로바키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호주가 내년에 임기가 시작되면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다루는 것이 유엔 인권이사회 임기 중 호주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도 이사국 선출이 확정된 16일 호주 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 세계 인권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특히 시리아와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6일 유엔 총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활동할 유엔 인권이사회 15개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선출됐습니다. 호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이번에 다시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중부 유럽의 슬로바키아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슬로바키아는 북한 정권에 의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슬로바키아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제고하고 국제적 책임 규명과 처벌을 포장하며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회경제적 개발과 개혁에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모두 47개로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각 13개국, 동유럽 6개국, 남미 8개국, 서유럽과 기타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고 해마다 지역별로 약 3분의 1가량이 다시 선출되며 3회 연속 수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각각 당 창건 등 기념 행사를 가졌지만 북중 관계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북한은 중국 측의 축전을 공개하지 않았고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6년 차인 지금까지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평양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관례에 따라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스 대통령과 시리아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노동신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보낸 축전도 11일자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북한도 18일 개막한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송한 이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9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귀당의 전체 당원과 중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이 중국에 보낸 축전은 800여자 분량으로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수호하고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전은 단 세 문장에 그쳤고 조중 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중국에 보낸 축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쿠바니 뭐 다른 곳까지도 뭐 조총련까지도 심지어 보도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 조선노동당이 뭔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 이것은 정말 북중관계가 지금 계속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9월에는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비난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월 22일 개인 필명으로 중국의 인민일보, 황구시보, 인민망, 황구망의 실명을 거론하며 일개 보도매체로서 다른 주권국가의 노선을 공공연히 비난하며 푼수 없이 놀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자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군사 공격을 중단시키고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북한이 완전히 무시했다며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수차례 북한을 파괴했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나라 관영 매체들은 지난 4월에도 상대방에 대한 거친 비방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중 관계가 상당히 긴장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very tense. North Korea wanting to move quickly toward its nuclear.
중국 시진핑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계가 처음부터 냉랭했던 건 아닙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은 성명을 내고 앞으로 당 국가 인민 간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왕자르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당시 북한의 실력자였던 장성택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나 북중 관계와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2015년 9월에는 북한의 최용해 당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열병식이 끝난 뒤 군중을 향해 손을 맞잡고 지켜드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흑염의 핏줄로 옥초같이 뭉쳐있느라니 최고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급 인사교류는 지난해 10월 류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지 6년이 됐음에도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수교한 1949년 이래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악화된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을 꼽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베이징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등 모두 6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로 당초 4월에 실시하려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춤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그러자 중국은 과거와 달리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의 경우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결의되는 데는 각각 57일과 8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6차 핵실험 때는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의 돈줄인 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의류, 무기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또 대북 석유 공급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리정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중국이 실행해 옮기면 북한 정권이 심각한 외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만약 구멍이 뚫리지 않고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에 유입되던 약 17억 달러의 자금이 차단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80% 이상의 수출이 중단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유엔 제재가 지난 시기에 제재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시장을 차단시켜서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매우 현실적인 제재인 것이고 또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제재라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뤄진 장성택 처형도 북중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장성택은 라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라성 경제무역지대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했다며 장성택을 전격 처형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 처형이 북중관계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인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장성택이었죠. 최영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 취하는 자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고 여기서부터 나빠진 건 사실이죠.
이처럼 혈맹을 내세웠던 북중 관계는 장성택 처형과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인해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와 평안남도 아침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 남포 아침 기온 8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4도, 낮 최고 17도. 수풍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중강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5도. 희천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 용현 아침 기온 5도, 낮 최고 19도. 개성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함경도 하루 종일 맑은 날씨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6도, 낮 최고 20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6도. 웅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바다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히 일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3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에서 이뤄진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하나뿐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규탄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영내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사 태세를 갖춤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단계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3자 간 방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전례 없이 위험하고 임박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위협에 대해 다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일 3자 간 안보 협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 관련해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북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강한 외교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북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22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뒤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3일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사전 예고 없이 이라크에 도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회담합니다.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어느 나라도 자국의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이란 역시 사우디의 영향에 따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은 앞서 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총리 격인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육군 군의관에게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게리 마이클스 로즈 백악관에서 예비역 대위에게 훈장을 달아주면서 오랫동안 마이크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남부 엘라베마에 살고 있는 로즈 씨는 이 훈장이 모든 베트남 참전 용사를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중부 카리아티안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A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민간인 시신 최소 67구가 발견됐다고 시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학살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2일 확인됐으며 처형된 시신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리아티안 지역은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IS로부터 탈환한 지역이며 처형은 정부군이 빼앗기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